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까지 구약 261면허간에 있습니다. 4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대략 두 달 전쯤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행한 설교지요. 모세는 이 설교를 한 이후에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은 한 달간 모세를 애도하는 기간을 가진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개의 설교 또는 연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연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은 1장부터 4장까지 이르러 이어지고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지난 일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고 4장은 율법과 관련된 설교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 지난 시간을 회고하는 부분에 속한 내용입니다. 1장 6절에 가보시면 그 회고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에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가 출애굽 2년 둘째 달 20일이었죠.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39년째 11월에 해당하는 40년째 11월에 해당한다고 위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난 39년의 일들이 이제 회고가 될 텐데 그 시내산에서 출발한 걸로 시작을 해서 뒤에 2장 3장에 가보시면 그 신명기 2장과 3장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모세가 이 설교를 하기 이제 몇 달 전 요단 동편에 도달해서 헤스본의 왕 시훈과 바산 왕 옥을 친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서너 달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난 40년을 회고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회고 내용 39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1장에 나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그 지나간 일이 무엇인지 이제 요약적으로 들려주고 있죠. 그런데 1장을 읽어보면 여기는 두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지파마다 수령, 곧 지도자를 세운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19장부터 46절에 이르기까지는 그 약속의 땅 남쪽에 도달해서 정탐꾼을 보낸 일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9절부터 나와 있는 그 수령을 세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였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회고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예전에 40여 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라는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지파마다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가보시면 지파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세워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천부장은 웬만한 규모의 그 공동체에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모인 그 인원 정도라면 천부장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지파마다 천부장들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 숫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지도자를 세운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18절까지 그 지도자를 세운 이야기를 하고 나서 19장으로 가서는 이야기를 훌쩍 건너뛰어서 그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가운데 너희 자손이 참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지도자를 세울 만큼 이렇게 자손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면 한 가지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뒤에 2, 3장을 보면 거기에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차지한 기록이 나와 있고, 또 그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그 1장 19절 이하의 내용이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한 정탐꾼을 보낸 내용을 보면 지금 이 회고담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과연 땅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그 약속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탐꾼을 보낸 일로 모세는 너희에게 주어진 약속,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일과 관련해서 너희가 지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기억해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고 있는 것이겠죠. 자, 과연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19절부터의 내용을 저와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남쪽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게 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22절에 뭐라고 응답을 하냐 하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는 제안을 하지요. 정탐꾼을 보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말하기를 이라는 말을 보면 그 앞에 세워진 지도자들도 이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몫했던 것 같죠. 근데 민수기에 그 같은 내용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먼저 제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라라는 말씀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고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올라가 차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정탐의 보고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라고 보고를 하죠. 그 땅 좋은 땅 맞습니다. 약속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열매를 보십시오 라고 이제 보고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보고를 했으니까 예상되는 다음 수순은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죠. 26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 보고 그 땅 좋은 땅이었습니다라는 보고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원망을 하죠.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원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8절에 이제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였도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 갈 땅은 좋은 땅인 건 맞지만 우리가 들어갈 땅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 앞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좋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태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그 호소를 하죠.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출애굽 때 경험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가셨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듯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가셨다는 것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모세가 이 사람들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듯 모세가 이렇게 말하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들은 이 정도 그저 말로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모세 말고도 그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자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더 이상 좋은 말을 들려줄 수 있을까 싶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늘 먼저 가셨고 너희를 안고 가셨다는 말을 들려주고 있는데도 전혀 이스라엘에게 그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죠. 34절에서 40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좋은 땅을 볼 자가 너희 가운데는 없을 것이다. 소원대로 하시겠다는 말이죠. 너희가 못 들어가겠다고 했으니 그럼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9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 땅은 너희가 말하듯 좋은 땅이니 너희 자녀들에게는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0절에 이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41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그러고는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류하시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너희는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기어코 아무리 족속과 싸우겠다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44절에서 보듯 벌떼한테 쫓기는 것처럼 쫓겨서 밀려 내려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죽고 희생을 당하여서 45절에 보듯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민수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법궤와 장막은 움직이지 않고 뒤에 있었다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모여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통곡을 듣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으로 이 회고의 내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지난 39년의 일이 결정나게 되죠. 자, 모세가 39년 동안 벌어진 일 가운데 이 일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중대한 의미가 여기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많은 사건을 훌쩍 뛰어넘으면서도 이 사건을 자세히 우리에게 다시 회고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우리는 어떤 면모를 이스라엘의 면모를 볼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그 좋은 땅 앞에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정말 좋은 땅,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자, 왜 그랬을까? 28절에 보면 이들이 보고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28절에 그들은 좋은 땅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그들이 그 땅 앞에서 본 것은 여기 지금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아 있다. 그리고 한마디로 우리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낙 자손은 이제 거인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말이 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같은 종류라고 할 수 없는 강대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는 말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곽에 가서 무슨 작전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 성곽들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죠. 여호수아 6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구약 325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근처에 갈 수 없다고 여겼던 이 사람들, 이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예, 처음으로 이제 대결하게 될 성읍이었죠. 그런데 그 크고 장대하다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여리고가 문을 닫고 아무도 얼씬하지 않고 있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너희가 엿새 동안은 여리고성을 돌아라. 나팔만 울리고 너희는 절대 수리를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첫날의 광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는 말을 하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가서 진영에서 잔이라 라고 이제 첫 번째 날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엿새가 지나고 이제 일곱 번째 날이 될 때 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일곱째 날 일제히 처음으로 큰 소리를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장대하다던 군인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늘에 닿는다는 그 성곽은 소리 지르니 무너져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 39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 하면 이스라엘은 이들에게 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대상을 바라보느라 겁에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일도 아닌데 그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이 몹시 혼미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미워하셔서 다 죽여버리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이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왜 이런 것들, 이들의 그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고 하늘에 닿을 듯 높은 성곽이 이들을 눈에 보였던 것일까요? 왜 이런 것들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 도착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이는데 민수기 13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구약 216면 어간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신명기에 나왔던 이야기가 민수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13장 32절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점령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한마디가 더 여기 그 추가되어 있죠. 신명기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들이 지금 그 장대한 사람들과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이게 그 견고한 성곽을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들이 자신들과 견주어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가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메뚜기 같은지 아니면 그보다 좀 큰지 가나안 백성보다 신장이 큰지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체력이나 이스라엘의 키나 등치 같은 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니 나는 메뚜기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주제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능력을 갖추었느냐와 상관없이 아주 다른 방식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주려고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면을 핵심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같은 문제를 주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자기 개발의 방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능력이 더 많아지고 키도 더 커서 가난한 사람, 안악자손보다 키가 커지고 성벽도 잘 세울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능력을 갖춰서 그 운명을 결판내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그저 받아들이면 됐던 것이죠. 여리고성 사건에서 보듯 이스라엘은 사실상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성읍 옆을 한 바퀴 돌고 다음날 또 돌고 물론 무서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저 이루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마찬가지의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묻지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과연 감당할 만할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계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요즘 교회 밖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아느냐? 그들의 자녀 교육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지 아느냐? 지금 신명기는 유대인이 IQ가 높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땠는지, 우리가 메뚜기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능이 뛰어났는지, 얼마나 아이비리그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로 자신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신명기 1장으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이 보는 것이 다를 때 하나님 그 시선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부분에 자꾸 가니까 생기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시선이 중요하지 않은 것, 내가 어떤가, 나 정말 이 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가게 되니까 이제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장 28절에 나오는 아주 짤막한 이 질문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를 죽여버릴 것 같은 적이 잔뜩 있는 것이죠. 뒤에는 27절에 보면 그들이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뒤에는 우리를 밀어서 여기 가서 죽게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아주 적대적인 여호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긴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는 질문이었죠. 자,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할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짓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는 이스라엘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는 질문이라면 굳이 질문을 찾자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행복하고 복되게 살 것인가 이제 그것을 물어볼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앞에 서성거리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어쩌면 좋을 것인가? 지금 있는 것도 위태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뭔가 우리의 질문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질문이 이것 아닐까요? 난 뭘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심지어 그런 질문을 넘어서고 나서도 어딘가로 도착하고 나서도 원하는 자리에 이르게 돼서도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그러나 성경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는 하나님이 넉넉히 책임지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이르든 거기서 어떻게 즐겁게 살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너희 몫이 되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광야, 지난 광야에 있었던 가나안 남쪽 경계 넘어 있었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곳이라면 거기서 얼마든지 넉넉히 인생을 살아갈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바로 여기야말로 인생의 본격적인 현장이라고 이제부터 살만한 일이 시작되노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잘못 와 있다고 우리는 적으로 포위되어 있어서 이제 곧 죽게 생겼다고 우리는 숨 돌릴 틈이 없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신자의 질문은 신자가 갖는 인생의 질문은 비신자들의 질문과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하는구나. 자,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만 들으면 경악을 했던 것 같죠. 그런데 뒤에 2장과 3장에 보면 요단 동편에서 처음으로 한 번도 싸움 준비 같은 것 전쟁 준비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 정복한 족속이 나오는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모리 족속이었죠. 자,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전혀 주어진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지난 39년 전에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고민하게 된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런 문제에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 그냥 마음 가볍게 살기만 하면 될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할 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것 아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을 마구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문을 열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한 것 아니까 두려운 줄 알지만 그래도 마음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도 또 비슷한 말을 29절에 이야기하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워하셔서 다 죽이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이렇게 입에 올리기 어려운 말을 한 다음에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기서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두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압도되면 안 된다고 여기 지금 누차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실상이 어떠한가 돌아보라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죠. 30절과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의 실상은 무엇인가?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고 하나님께서 안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잘 안겨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미리 걸어가신 길, 이미 열린 길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 두려워서 이 모든 과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안겨 있었는데 그 품을 뛰쳐나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찌 될 것인가? 34절에 이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몰고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안 가겠다고 하는 자는 몰고 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하고 싶은 대로 놓아두시겠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몰고 가시지 않을까요? 원래 말을 듣지 않던 사람들이니까 몰고라도 그 복된 땅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없는 자들을 움직일 방도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이 마음이 없는 자들일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을 접으실 것인가? 이제 그렇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39절에 나오는 약속이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자, 자식대회는 약속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자, 자식대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럴까요? 자, 이 아버지대회와는 달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일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일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사건에서 이 자식대회, 아버지대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는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이 4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어떻게 했었냐면 잘못된 대상을 보고 있었죠.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을 굳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잘못된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죠.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4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병소리 산지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올라가 싸우리이다. 자, 이 말만 떼어놓고 보면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맥락을 살펴보면 이 말은 거짓임을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이들은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을 하면서 범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순종을 다짐하면서 불순종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들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아니,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40절에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광야에 대한 설명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회고하는 말에 나오죠.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였기 때문인 것 같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이제 말씀대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저희는 절대로 그 광야에는 또 못 갑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거기 안 가겠습니다. 이제라도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광야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한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죠.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것보다 내 마음의 두려움의 대상보다 더 크신 분일까?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하면서도 불순종을 자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42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노라. 자, 이들은 경솔히 산지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들을 말리고 계시죠.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 제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인데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들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거부당하고 계시면서도 이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계속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4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자, 지난 40년을 채우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자, 그것은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살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4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 패배하고 말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복이란 하나님이 어디서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살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이렇게 회고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요약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풀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결실을 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그 4장 이하의 설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4장에 가보시면 4장 1절에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못 지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뒤에 이어지죠.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너희가 금방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멸될 것이다. 그러면 흩어질 텐데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갈지라도 너희가 거기서 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이 뒤에 나와 있는 그 신명기 6장의 아주 유명한 그 성경 구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자,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다른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찾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 열린 복이 무엇일까요? 자, 수많은 자손들, 약속의 땅,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의 부록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둘 때 이것들은 그저 따라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역사 동안 확인하게 될 내용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이들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얻게 되더라도 두려울 것입니다. 자, 좋은 땅을 얻었지만 그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럴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질문을 푸느라 온갖 시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자, 이것을 모색하느라 밤잠을 설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질려서 그 공포에 질려서 제풀에 죽고 말죠. 자, 정복 대상인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 회고를 통해 듣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있을까요? 자, 우리 마음에 다른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얻게 되더라도 세상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처럼 그 앞에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질려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겠죠. 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안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과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마음에 하나님을 품는 것이라고 모세는 여기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이것을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이들을 걱정하시며 반드시 이들 향해 약속을 이루려고 이들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과 달리 곁길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은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복을 줄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과연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함부로 저주하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며 광야가 무서워 아모리 족속이 무서워 가나안 땅이 무서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시간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만약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면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